생생 라디오 매거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의 생생 라디오 매거진 장량입니다. 지난 2012년 7월이었죠. 미국 콜로라도주 덴버의 한 영화 상영관 안에 제임스 홈즈라는 이름의 남성이 들어갔습니다. 이 남성은 관객들을 향해 무차별 충격을 가했고 당시 12명이 사망하고 60여 명이 다치는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영화관에서는 다크 나이트 라이즈라는 영화가 상영 중이었는데요. 영화의 주인공은 조커 그리고 배트맨, 그러니까 악당과 영웅이었는데요. 사건 후에 범인이 나는 조커다 라고 외쳤다는 소문이 돌면서 영화가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과 소문의 진위 논란도 있었습니다. 이후 조커라는 또 다른 영화가 개봉됐고 흥행을 거뒀죠. 그리고 지난 5일 이 조커라는 새 영화가 개봉됐는데요. 개봉 첫 주 흥행 수익 최고 기록을 세우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 영화는 조커라는 악당의 탄생 배경을 담고 있는데요. 이 개봉 전부터 미국 곳곳에서 영화의 폭력성과 대중에게 끼칠 악영향에 대한 우려, 그러니까 모방 범죄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한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한 평범했던 시민이 반사회적, 반영웅적 범죄자로 변하는 과정과 대중까지 변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범죄 선동에 우려가 있다는 것이었죠.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경찰국은 조커 개봉에 맞춰서 LA 시내 주요 극장과 주변의 순찰과 경계 근무를 강화했습니다. 자, 논란이 커지면서 미국 내 일부 극장 체인에서는 조커 상영과 함께 마스크를 쓰거나 얼굴에 그림을 그린 관객의 출입을 금지하겠다는 입장문을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조커가 얼굴에 광대처럼 페인팅을 하고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배급사 워너브라더스는 이 영화는 현실에서의 폭력을 옹호하지 않으며 조커를 영웅으로 그리지 않았다는 성명을 내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폭력성이 강한 영화는 수도 없이 많이 나왔지만 경찰 당국의 이런 대처는 이례적인 일인데요. 지역 경찰 당국은 혹시 있을지 모를 범죄를 사전에 막기 위한 조처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출발합니다. 한 주간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한 주간 VOA 한국어 방송 사이트를 통해서 독자들이 많이 읽은 기사로 한반도 현안 정리합니다. 독자의 선택, 그리고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읽는 사람들, VOA 이야기 미국사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생생 라디오 매거진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브루노 마스가 부릅니다. Treasure 들어보시죠. Give me your, give me your, give me your. Tell you a little something about yourself. You're one of our flawless. Ooh, you a sexy lady. But you walk around here like you wanna be someone.
treasure. You are my treasure. Yeah, you are my treasure.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시간입니다. 첫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YouTube 2020. 세계 최대 동영상 공유 사이트 유튜브가 내년도 미국 대선을 앞두고 정계 광고주 등을 대상으로 광고 영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최근 화요일 오전 3시경 몇몇 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캠페인 직원들은 라이벌을 물리치고 중요한 광고 공간을 예약하기 위해 컴퓨터 작업을 강화했습니다. 라고 소개하면서 최근 정계의 광고주 등을 대상으로 유튜브 사이트에 광고 슬롯을 예약할 수 있는 자동 프로그램 즉석 예약 도구 서비스가 가동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유튜브의 즉석 예약 도구는 전통적인 TV 업계에서 쓰던 전략을 차용해 왔는데요. 광고주들이 몇 달 전에 할인된 광고료로 황금 시간대에 광고를 예약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광고 영업 담당자와 협의해서 광고를 따내야 했는데요. 유튜브의 이번 광고 프로그램은 많은 대선 주자들이 출마하면서 증가하고 있는 광고 예산을 최대한 따내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미 주요한 디지털 광고 매체인 유튜브가 지역 TV 방송과 페이스북으로부터 더 많은 정치 광고 자금을 낚아채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두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최고령 노벨상. 올해 노벨 화학상 수상자로 존 구디너프 그리고 스탠리 휘팅엄, 요시노 아키라 등 화학자 3명이 공동 선정됐습니다. 스웨덴 왕립과학원 노벨위원회는 9일 리튬 이온 배터리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이들을 수상자로 선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화학상 수상자 3명 가운데 구디너프가 97세의 나이로 노벨상을 받으면서 노벨상 전체 시상 분야를 통틀어 역대 최고령 수상자 기록을 새로 쌓는데요. 이전까지 최고령 수상자는 지난해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레이저 물리학자인 아서 애슈킨 당시 96세였는데요. 그러나 한 해 만에 다시 역대 최고령 수상자 기록이 바뀐 겁니다. 애슈킨 이전 최고령 수상자는 2007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레오니트 후르비치 당시 90세였는데요. 수상 시점을 기준으로 90대는 구디너프와 애슈킨, 후르비치 단 3명뿐입니다. 화학상 수상자로 한정해 들여다보면 지난해까지 최고령 수상자는 2002년 당시 85세로 상을 받은 존 펜이었습니다. 자, 이로써 노벨상 수상자의 평균 연령도 더욱 높아질 전망인데요. 1922년생인 구디너프 교수는 현재도 미국 텍사스 오스틴 대학교의 기계공학, 재료공학 교수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구디너프 교수는 리튬 배터리의 용량을 두 배로 늘림으로써 더 강력하고 유용한 배터리를 만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노벨위원회는 평가했습니다.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시간이었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VOA 방송 한국어 홈페이지에서 독자들이 한 주간 많이 본 뉴스로 한반도 소식 정리하는 시간이죠. 독자의 선택입니다. 함재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번 주에는 독자분들께서 어떤 기사들을 가장 많이 보셨을까요?
네, 이번 한 주 독자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보인 건 한국의 미국산 무기 구매에 대한 북한의 강한 반발에 대한 기사였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거의 제로에 가까워서 한미가 이런 긴밀한 연계하에 이런 능력을 증진시키는 것이 위협으로 인식이 되는 거죠.
북한이 체제 안전을 곧 최고 지도자의 생사 운명으로 직결시킨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대남 선전 매체인 우리민족끼리는 8일 남조선 집권자가 수치스런 친미 굴종으로 미국산 무기를 구입하려 한다며 이는 남북 합의에 대한 배신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또 미국산 무기 구입 책동으로 초래될 것은 남북관계 파탄과 돌이킬 수 없는 파멸뿐이란 것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북한이 이런 주장을 하게 된 배경이 뭔가요?
네, 앞서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지난달 미한 정상회담에서 향후 3년간 미국산 무기 계획을 밝힌 데 따른 반응인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이 미국산 무기 구매 등으로 미한 동맹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당시 트럼프 대통령도 이런 인식에 동의한다고 밝혔었죠?
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한국은 미국의 가장 큰 군사 장비 구매국 중 하나라며 미국과 한국이 잘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런데요, 사실 이 한국의 미국산 무기 구매가 새로운 일은 아닌데요. 왜 이렇게 반발을 한 걸까요?
네, 여기에 대해 한국의 전문가들은 한국이 구매하거나 구매를 앞둔 미국의 스텔스 전투기와 고고도 무인 정찰기 등 전략 자산이 북한의 소위 게임 체인저, 즉 판을 바꿀 수 있는 무기로 인식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요 게임 체인저로 인식되는 무기, 이 한국에 도입하는 이 미국산 무기들을 좀 짚고 넘어가 볼까요?
네, 한국 국방기술품질원이 지난 1월 발간한 세계 방산 시장 연감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 10년간 미국으로부터 미화 67억 3,100만 달러어치의 무기를 구매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총 사업비 약 62억 달러를 들인 F-35A 스텔스 전투기 40대가 도입 중에 있고요.
네.
7억 3천만 달러 상당의 고고도 무인 정찰기 글로벌 호크 4대도 도입이 결정돼 올해 말 1호기가 한국에 도착합니다. 지난해에는 사업비 16억 달러 상당의 해상 초계기 포세이돈 6대 구매가 결정됐습니다.
자, 이 중에서 북한이 특별하게 민감하게 받아들인 무기는 뭔가요?
F-35 전투기입니다.
예.
정확히는 F-35A 스텔스 전투기인데요. 레이더에 포착되지 않는 스텔스 기능으로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은밀히 침투해 원하는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전문가들의 의견은 어땠습니까?
국방연구원의 부형욱 책임연구위원은 북한 입장에서는 정보 수집 능력이나 스텔스 전투기가 많아지는 건 위협 인식이 강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북한은 핵무기 외에 재래식 전략 증강을 거의 못했고 특히 공군 전력, 감시 정찰 장비에 대한 전력 증강이 전무했다는 겁니다. 따라서 한국과 미국이 긴밀한 연계하에 그런 능력을 증진시키는 것이 위협으로 인식된다는 설명입니다.
네,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무기가 들어오니까 아무래도 긴장이 되긴 하겠네요.
네, 자유북한방송 김성민 대표는 미국의 전략자산 한반도 반입이 북한 체제 안전에 위해를 가한다고 보는 만큼 예민하게 나올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체제 안전 보장은 김정은의 생명 안전 보장과 똑같은 것으로 생각한다. 뭐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자, 미국 무기를 도입하는 움직임은 뭐 한국에서만은 아닐 텐데요.
그렇습니다. 최근 오키나와 주일 미군 공군 기지에는 고성능 감시 레이더가 장착된 미군의 핵심 정찰기죠. E-8C 조인트 스타트가 배치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첫 번째 기사 들어봤고요. 두 번째 기사로 가볼까요?
두 번째는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발사와 관련된 소식입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SLBM 발사 이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소식도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일본의 요청은 없었고 우리가 지소미아 그 관련해서 한일 정보 공유를 요청을 했다라고 이렇게 지금.
정 장관은 이어 한국이 지소미아를 연장할 것으로 믿는다는 존
북한이 강원도 원산에서 SLBM을 시험 발사한 지난 2일 서울 국방부에서는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렸습니다. 한국 국방부 장관은 SLBM 정보 공유를 일본 측에 요청했다고 밝혔는데요.
네.
그러면서 지소미아가 종료되는 다음 달 22일까지는 사안에 따라 일본과 협조할 수 있다고 정 장관은 말했습니다.
네, 지소미아가 여전히 논란인 건가요?
네, 지소미아는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악화되면서 한국이 종료를 선언한 두 나라의 정보 보호협정인데요. SLBM을 발사하자 한국이 이를 요청한 건데 이렇게 보면 지소미아를 유지해야 하는 게 아니냐 이런 문제점이 한국 정치권에서 제기됐고 그래서 이번 기사가 주목을 받게 됐습니다.
네, 자 다음 달 22일까지라고 하면은 뭐 얼마 안 남았는데요, 종료하기까지. 그 전까지는 계속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지소미아는 다음 달 22일 이때 종료되는데요. 그러나 정경두 한국 국방장관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이때까지 사안에 따라 일본과 협조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지소미아하고 관련해서요. 최근 미국에서 이를 유지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나왔다고요.
네, 최근 존 루드 미 국방차관은 한국이 지소미아를 연장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 등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줄곧 지소미아가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왔는데요.
네.
이에 대해 정경두 장관은 이 발언에 대해 미국이 한일 지소미아 연장을 바라기 때문이라면서도 아직까지 지소미아가 연장된다는 공식적인 근거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다시 북한의 SLBM 발사대로 돌아가 보면은요. 한국의 지소미아를 요청한 배경은 뭘까요?
일본 언론은 북한 미사일이 일본 배타적 경제 수역에 낙하해 한국군 레이더로 포착하기 어려운 착탄 전후 정보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또 익명을 요구한 한 한국 외교부 고위 관리는 일본의 대잠수함 정보가 한국에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자 그만큼 잠수함은 은밀하게 움직이고 또 이를 잡아내기가 쉽지 않다는 의미겠는데요. 자, 이런 잠수함에서 미사일까지 쏜다는 게 또 긴장되는 일이겠네요.
네, 북한 잠수함의 움직임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출항 직후에는 한국군의 정보가 그 이후에는 대잠수함 초계 능력이 뛰어난 일본의 정보가 한일 양국에 필요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한국 외교부 고위관리는 잠수함전은 일본이 미국과 함께 세계 1, 2위를 할 정도로 우수하다면서 잠수함전을 하려면 잠수함의 위치 파악도 해야 하지만 잠수함이 내고 있는 각각의 특성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은 그런 특성을 예전부터 수집해서 갖고 있고 바로바로 식별을 한다는 겁니다.
네, 이런 목소리가 미국 전문가들에게서도 나왔죠.
그렇습니다. 미 해군참모대학의 교수인 제임스 홈즈 박사는 8일 BOA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지소미아 종료는 대잠수함 작전 면에서 미한일 세 나라 모두에 심각한 손상을 끼친다고 밝혔습니다.
네.
미한 그리고 미일 간 양자 정보 공유 체계로는 시간 낭비, 착오, 작전의 비효율성을 야기하기 때문에 한일 양국의 대잠 전력의 소통이 매우 중요하다는 설명입니다. 특히 대잠수함전은 바다에서 운용되는 작전 환경 특수성 때문에 수중에 있는 적을 탐지하고 추적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대잠수함 부대 간 또는 작전 권한을 갖고 있는 사령부 간 교신도 어려운 기술 과학 분야라고 평가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잠수함이기 때문에 더더욱 정보 공유가 필요하다, 필수적이다 이 말이네요.
네, 또 다른 전문가인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도 북한 잠수함을 가장 먼저 발견한 잠수함이 인근의 동맹국 잠수함과 정보를 공유하는 게 필수적인데 이는 기밀 정보에 해당돼 지소미아가 종료되면 추적에 차질이 생긴다 이렇게 우려했습니다.
네, 그래서일까요? 지소미아를 종료한 한국이 이번 지소미아를 요청하는 게 참 흥미롭죠?
네, 그래서 일부 전문가들은 한일 양국의 꼬인 관계를 풀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네.
아산정책연구원 신범철 통일안보센터장은 한국이 실용적인 접근을 했다면서 그 배경에는 미국의 설득도 일부 작용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런 협력을 기반으로 지소미아를 유지해야겠다는 인식에 공감한다면 일본의 백색국가 지정 철회 등 문제를 서로 풀어갈 수 있는 기회를 찾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독자의 선택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세 번째 기사로 넘어가 볼까요?
네, 세 번째 기사는 미국과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실무협상을 개최한 소식입니다. 김영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은 그동안 유연한 접근과 새로운 방법, 창발적인 해결책을 시사하며 기대감을 한껏 부풀게 하였으나 아무것도 들고 나오지 않았으며
미국과 북한이 5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북한 비핵화를 위한 실무협상을 열었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미국 대표단이 일련의 아이디어를 갖고 갔다며 기대감을 드러냈지만 이 회담은 결렬됐습니다.
네.
북한 측 대표인 김명길 외무성 순회대사는 스웨덴 주재 북한 대사관 앞에서 성명을 발표하며 미국 협상단을 규탄했습니다.
네, 이 실무협상이 상당히 어렵게 열린 거잖아요.
네, 미국과 북한은 1차 정상회담이 열렸던 지난해 6월 이후 사실상 제대로 된 실무협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비핵화를 위해 실무진 차원의 논의가 있어야 함에도 이게 이뤄지지 못한 건데요.
네.
그러다 지난 6월 판문점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실무협상 재개에 합의했고 이르면 2주 안에 열릴 것으로 기대됐지만 3개월이 넘어서야 개최되게 된 겁니다.
네, 그런데 왜 이렇게 결렬이 된 건가요?
우선 공식 입장을 표명한 김명길 대사의 발언을 살펴보면요.
네.
협상이 우리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결렬됐다. 또 매우 불쾌하게 생각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협상이 결렬된 건 전적으로 미국이 구태의연한 입장과 태도를 버리지 못한 데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 폼페오 국무장관이 말했던 일련의 아이디어가 통하지 않은 건가요?
아마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일부 언론들은 이 아이디어가 북한의 핵 폐기와 관련된 조치의 대가로 북한의 석탄과 섬유 수출을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네.
사실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만약 그렇다면 북한이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는 추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네, 회담 결렬 직후에 미국 정부도 입장을 내놨죠?
네, 미국의 발표는 북한과는 살짝 온도차가 있었습니다. 국무부는 미국 정부가 미북 실무 협상에 창의적인 방안들을 가져갔으며 북한 카운터파트들과 좋은 논의를 가졌다고 밝힌 건데요. 북한 대표단의 발언이 8시간 30분간 이뤄진 논의의 내용이나 분위기를 반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네, 뭐 그렇다면 회담 분위기가 좋았는데 북한이 회담 결렬을 발표하고 일방적으로 미국 탓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북한의 주장이 나온 지 3시간 만에 국무부가 입장을 표명한 데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국무부는 미국 측이 협상에 진지하게 임했고 미북 간 이견을 해소하기 위해 성의를 보였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김 대사의 발언을 반박했습니다. 또한 미국 대표단은 싱가포르 미북 공동성명의 4개 기둥 각각에서 진전을 가능하게 하는 많은 새로운 계획들을 소개했다고 말했습니다.
네.
아울러 미국 대표단은 2주 내 스톡홀름에서 다시 만나자는 스웨덴의 초청도 수락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그렇다면 회담이 2주 뒤에 다시 열리는 건가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미국이 이번 협상에서 양측이 두 주일 후에 만날 의향이라는 사실과 전혀 무관한 말을 내돌리고 있다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네.
또 김 대사도 스웨덴을 떠나는 길에 2주 내 다시 돌아오겠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을 받았는데요. 미국 측에 물어보라며 재개 여부에 확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뭐 어쨌거나 앞으로가 중요할 텐데요. 뭐 전망이 어떤가요?
우선 이번 협상 결렬로 미북 간 냉각기가 한동안 계속되는 건 불가피해 보입니다.
네.
북한은 협상에 앞서 SLBM까지 시험 발사했다고 주장했는데 이런 도발이 또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네, 미국 전문가들의 입장 어떻습니까?
과거 북한과 협상에 참여했던 미국의 전직 관리들은 미북 실무 협상이 결렬된 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비현실적 기대감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또 북한이 올해 말로 정한 시한을 상기시키며 미사일 시험 발사 등을 통해 미국에 대한 압박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이 여전히 실무 협상이 아닌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원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네, 자 다음 기사 알아볼까요?
네, 네 번째 기사는 미국이 압류한 선박이죠. YG 어네스토어가 한때 한국 업체 소유였다는 내용의 보도입니다. 이 내용은 제가 취재했습니다.
또 아태적 항만국 통제위원회 자료에도 이 선박이 한국 선박으로 등록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때는 또 다른 한국 업체인 제이시핑이 소유주로 표기됐습니다. 이번 사안에 정통한 선박업계 관계자는 금융회사인 산업은행 캐피탈과
대북제재 위반을 이유로 미국 정부가 억류해 매각 처리한 북한 선박 YG 어네스토가 북한의 소유권이 넘어가기 전까지 한국 선박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어떤 과정을 거쳐 이 선박이 북한으로 팔리게 됐는지는 의문으로 남아있습니다.
네. 자, YG 어네스토, VOA가 함자 기자를 통해서 자주 전해드린 내용인데요. 최근 미국이 매각한 선박이잖아요.
네, 배경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예.
YG 어네스토는 지난 2018년 3월 북한 석탄 약 300만 달러어치를 싣고 인도네시아 입항을 시도하다 적발돼 약 1년간 인도네시아에 억류됐던 선박입니다. 이후 미국 검찰은 올해 5월 이 선박의 제재 위반을 이유로 몰수 소송을 제기하고 이 선박을 미국령 3호화로 끌고 갑니다. 최근에는 이 선박에 대한 경매를 진행했고 최종 매각 처리됐습니다.
네, 그런데 대북 제재 위반 선박, 그것도 북한 선박인 YG 어네스토가 한국 거였다는 게 좀 놀랍네요.
네, 국제해사기구의 선박 정보 시스템과 마린 트래픽 등을 확인한 결과 YG 어네스토는 2004년부터 2015년까지 애니호란 이름으로 운영된 화물선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한국 깃발을 달았고요. 소유와 운영 모두 한국 회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 배가 북한으로 넘어가게 된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건죠?
네, 이 부분이 석연치 않습니다.
어.
제가 취재해본 결과 한국에서 북한으로 바로 넘어갔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는데요.
네.
우선 애니오는 2015년 매각이 되는데 매각 직후 캄보디아 깃발을 달게 됩니다. 언뜻 보면 캄보디아 회사에 팔려간 것처럼 보이지만 애니오의 이름이 송이호로 바뀝니다.
네.
송이는 YG 어네스토를 소유한 회사 송이 무역회사와 이름이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캄보디아 깃발을 달았지만 이름은 북한 회사 송이 무역회사 이름을 달았다는 거죠?
네, 일반적으로 북한 배들은 소유 회사와 배와 이름을 그 동일하게 유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당시에도 한국으로부터 배를 산 쪽에서 한참 뒤 드러난 이름이긴 하지만 송이 무역회사와 같은 이름을 부여한 겁니다.
네.
이 배는 몇 년 뒤 YG 어네스토로 이름을 바꿔달고 결국 억류되기에 이릅니다.
근데 시점이 2015년이라서 제재 위반은 또 아닐 수 있다고요?
네, 유엔 제재 위반 논란은 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유엔 안보리는 결의 2321호를 통해 북한의 선박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했지만 이 결의 채택 시점은 2016년입니다. 선박의 매각 이전이었죠.
네.
다만 북한과의 무역 거래를 금지한 한국의 독자 제재 조치와 미국 재무부와 상무부 법은 어긴 게 될 수 있습니다.
네. 자, 기사에서 흥미로웠던 내용이요. 이런 선박이 더 있다는 거였어요?
네. 한때 한국 깃발을 달거나 한국 해운업체가 소유한 선박이 북한 깃발을 달고 나타난 사례는 와이즈 어네스토 외에도 더 있습니다. 현재 미 재무부와 유엔 안보리의 제재 대상에 오른 북한 유조선 백마호는 2016년까지 파나마 선적의 로얄 미라클이란 이름으로 운영됐는데 실제 소유와 운영은 2011년부터 한국 업체가 맡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또 2003년부터 2010년까지 대신 쉬핑이란 한국 업체가 운영했던 한국호는 현재 미 재무부의 제재 대상인 북한의 금빛 1호가 돼 있습니다.
네.
그 밖에 보천호와 동산 2호 등 북한 선박 여러 척이 최근까지 한국 깃발을 달았지만 이후 대북 제재 위반 선박으로 다시 태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자, 와이즈 어네스토 지금 어디에 있나요?
미국 정부가 경매를 통해 매각한 이 선박은 7일 미국령 사모아를 떠났습니다. 언론 보도들에 의하면 이 선박은 고철 처리를 위해 다른 곳으로 이동 중이라고 합니다.
네.
경매를 통해 나온 금액은 북한에 갔다 그 고문 피해를 입고 미국으로 돌아와 그 사망했죠. 이 대학생 오토 원벼의 가족들에게 지급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 마지막 기사 알아볼까요?
마지막은 미 해병대의 전반적인 상륙작전 역량이 크게 감소해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했을 때도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에 대한 기사입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I also have high faith in the US and the allied submarine forces that if something like that were to
하지만 전문가들은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 지소미아가 파기된다면 대잠수함 탐지 역량의 치명적인 장애가 된다고 우려합니다.
다코타 우드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은 미 해병대의 상륙 작전 역량이 지난 20여 년간 크게 감퇴했다며 한반도에서 실제 작전을 수행할 때도 심각한 장애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우드 선임연구원은 지난 3일 BOA 기자와 만나 1980년대 66척에 달하던 상륙정이 대부분 교체되지 않은 채 32척으로 줄었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이 미 해병대가 상륙 작전을 주로 하는 부대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문제점이 왜 제기된 건가요?
네, 우드 선임연구원은 지난 3월 헤리티지 재단이 발표한 특별 보고서 미 해병대 재건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네.
해병대 전략에 대한 전문가로서 한반도 내 상황을 면밀히 살펴본 겁니다.
예,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네, 우드 선임연구원은 미 해병대가 보유하고 있는 대형 최신의 상륙정의 성능이 탁월하긴 하지만 한반도 동서해의 과밀한 전장 환경을 고려하면 소수 대형 상륙정의 한반도 전기는 매우 나쁜 접근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해병대가 20년 동안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 축적한 전투 경험은 시가전 등 소규모 전투에 국한됐다며 전면전을 상정한 그 상륙전 등에서의 경험 부족을 겪고 있다 이렇게 보고서에 적시했습니다.
네, 뭐 종합하면 상륙정 운영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들리는데요.
네, 이날 헤리시 재단이 주최한 토론회에 참석한 데이비드 버거 미 해병대 사령관도 이런 문제점을 일부 시인했습니다.
네.
해병대가 지난 20년간 신속 대응군의 일환으로 이라크와 아프간전 등 소규모 전투에 자원을 집중한 나머지 해군과의 연계를 통한 상륙이란 고유의 기능에 집중하지 못했다는 설명입니다.
네. 자, 여기에 대한 대안도 제시가 됐나요?
네, 버거 사령관은 무인용 상륙정 등을 포함해 다양한 종류의 상륙정 규모를 늘리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또 미한 해병대 연합훈련이 지난해 11월 이후 지속되고 있고 올해 가을에도 대대급 이하가 참여하는 KMF 훈련을 실시할 것이라며 나름의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예. 자, 독자의 선택 다섯 번째 기사까지 알아봤습니다. 오늘 내용 다시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북한이 한국의 스텔스 전투기 도입에 반발한 내용과 한국이 지소미아를 이용해 일본에 북한의 SLBM 발사 정보를 요청한 사실, 그리고 미북 실무협상 결렬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그 밖에 와이즈 어네스토가 한때 한국 소유 선박이란 소식과 미 해병대의 상륙 역량이 저하됐다는 전문가의 분석도 들어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함지하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자유와 민주주의의 나라 미국에 정착해 살고 있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이 시간에도 만났을 텐데요. 미 일리노이주 시카고에 거주하고 있는 김마태 씨의 사연입니다. VOA가 지난 2017년 김마태 씨를 만나봤는데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두 번째 사연 사찰 집사 들으시겠습니다. I've seen death.
but the mall stays the same. The drinking gold runs through the blue haze.
지난 2014년 11월에 미국에 입국한 김마태 씨는 시카고 시내 한인교회에서 건물 청소를 하는 사찰 집사입니다.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작지 않은 교회 건물을 구석구석 깨끗하게 쓸고 닦습니다. 눈이 많이 내리는 시카고 지역. 주중에도 오가는 교인들이 염려돼 김 씨는 수시로 빗자루를 들고 다닙니다. 시카고 다운타운 도심에서 30여 분 떨어진 거리에 글렌데일 지역 한인교회에서 일을 시작한 지는 반년이 조금 지났습니다. 태어나 처음 청소일을 해본다는 김마태 씨는 교회를 깨끗하게 돌보는 이 일이 자신에게 특별하다고 말합니다. 2014년 1월 탈북 후 교회의 도움을 받지 않았더라면 아마도 지금 중국 어딘가에 숨어 도망자로 살고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3년 전 심하게 몰아쳤던 눈보라가 경비병의 감시를 가려준 덕에 북한을 빠져나올 수 있었다는 김 씨. 딸과 함께 가까스로 탈북에 성공했지만 한국이든 미국이든 혼자 힘으로는 갈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단 엄동설 안에 딸과 함께 밤을 지새울 곳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그래도 돈은 좀 있으니까 문을 두드리면서 밑집을 찾았는데도 어쩌다 한 집 나왔는데 말이 안 통하니까 뭐고도 그렇게 되고 말았는데
한두 집 문을 두드리다 왠지 불안해진 김 씨는 주변에 버려진 차에서 딸을 꼭 안고 자기도 했습니다. 밤에는 그렇게 추위와 중국 공안에 눈을 피했지만 낮에는 하루빨리 이 나라를 떠나 한국이든 미국이든 갈 방도를 찾아야 했는데요. 자신을 신고하지 않을 북한 사람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을 우선 시장부터 갔죠. 시장에 가야지 사람을 만날 것 같아서 한 명이 딱 있더라고요. 여기 시장, 큰 시장에. 그래서 여자한테 만나가지고, 할머니인데에서 만나가지고.
북한에서 온 할머니 한 분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추위만 피할 수 있게 잠자를 부탁한 건데요.
못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북한 사람들에서 강도를 잡고 했대요. 조용한 여인실 계속하시니 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알았다고 생각. 거기 가니까 또 증명서 보자해서 증명서 보여주니까 이게 북한권이라고 그래서 북한권이라고 하니까 공안에도 잡아간대요. 자기네한테. 자기네한테 잡아간다는 거지. 못해주겠더라고요.
북한 사람에게 강도를 당한 할머니. 북한 사람 재워주면 잡아간다며 부탁을 거절한 여인숙집 주인. 김씨 모녀는 다시 버려진 차를 찾아야 했습니다. 그렇게 몇 날 며칠을 길거리에서 전전긍긍하던 김씨 모녀는 교회에 가보라는 할머니의 말을 듣고 조선족 교회를 찾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거기서 물어보더라고요. 여기서 한국 가려고 내 좀 도와달라고. 그러면 숙식 다 보장해주고 그러면 2-3일인가 거기서 숨겨놓고 마면서 있다가 그러면
한국에 갈 수 있는 길을 알려줄 테니 떠나기 전 2-3일만 머물면서 성경 공부를 하라는 제안을 받게 됐습니다.
내려가는 노동이 있더라고요. 탈북 노동이 있더라고요. 한 일주일인가 거기 내려가니까 중국 남방에 들어가가지고 라오스 거쳐가지고 라오스 넘어가가지고 태국으로 갔단 말이죠. 중국에서 라오스 넘을 때는 산을 한 자들 긴가 넘는데 진짜 그때는 혼났어요. 내가 칼락칼락 이렇게 신문이 있어서 그렇고가 짐 다 지어주고 우리 딸이 날마다 뒤에서 밀어주고 산 올라가기 힘들어서
북한에서 힘들어. 결핵을 앓았던 김 씨는 탈북 여정으로 떨어진 체력과 추위 때문에 몸 상태가 좋질 않았습니다. 태국을 목적지로 길을 떠난 일행들과 산을 넘을 때도 어린 딸의 부추김까지 받아가며 겨우 산을 넘었고 태국에 도착했습니다.
성경 공부 배워주는 선교사님들이 마성을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거기서 한참 있었는데.
김씨 모녀의 6개월간의 태국 내 수용소 생활이 시작됐는데요.
그 수용소라는 게 어떻게 생겼어요?
건물이죠. 뭐. 건물. 쓰이는 건 없어요. 그게 유엔이 관리하는 난민 수용소도 되며 불법차 수용소도 되며 다 되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한국에 보내는 감방이 따로 있더만요. 이제 그 감방 호실이. 그래서 미국과 갔다고 오기니까 아이들이 옮기더만요. 한 방에 한 100명인가 정도 있는데 거기 이자같이 콜롬비아요, 뭐 영국이요, 독일이요, 일본 사람이 다 있더라고. 6개월 동안에 네. 국정원 인터뷰도 하고 미국 대사관 인터뷰도 하고 뭐 별별로 다 하죠. 그래서.
인터뷰를 어떤?
그 통역하는 체내가 있어서 미국 대사관 통역하는 체내가 있지요. 같이 뭐 탈북 동기, 경위, 뭐 이자같이 올 때 누구하고 같이 나왔는가, 탈북할 때 누구하고 같이 왔는가, 또는 이자같이 중국에서부터 이렇게 쭉 태국까지 오는 거에서 누구하고 같이 왔는가, 그걸 다 물어보지요. 아무튼 신청서도 계속하고.
그리고 김 씨는 미국 입국을 위한 심사를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그도 선교사들이 김 씨의 기침소를 듣고 병원에 데려가면서 결핵을 발견할 수 있었고 수용소에 있는 내내 결핵약을 먹고 병이 나았다고 말했습니다.
순수 약 먹고 영양관리만 하니까 떨어지더라고요.
일부 탈북자 구출단체에 따르면 미국 입국 심사 과정에서 일부 탈북자들은 신체 검사에 통과하지 못해 미국 입국이 좌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김씨 모녀는 2014년 11월 탈북 10개월 만에 자유를 얻게 됐습니다. 김 씨는 미국의 첫 걸음을 내디뎠던 순간을 이렇게 기억합니다.
직접 우셨어요? 눈물이 나셨다 그러셨죠?
눈물 났어요, 정확히. 예. 눈물 흘리 많이 흘렸어요. 그분들도 고맙고요. 드디어 정착을 땅에 든 누나 바로 흘리자까지. 그 태국에서 성경 공부하면서도 스무 살잖아요. 그것도 불법이니까 이자가서. 얘는 우리가 자체가 불체자이기 때문에. 발을 내디디는 순간 이제는 자유민이며 이자가지. 고생 끝에 낙이라고 하더니.
고생 끝에 낙이라고 말하는 김 씨. 돌아보면 그리 오랜 시간은 아니었지만 도움의 손길이 없었다면 10개월 여정이 언제 끝났을지 장담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어찌해서 태국으로 갔던들 병들어 미국행이 좌절됐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선생님 다 하셨어요?
네, 아니 나 좀 더 해야 된다 근데.
아, 근데 구석구석 걸레질을 하시는 것 같은데.
네, 다.
예배실이 몇 개예요?
한인교회 사찰 집사 김마태 씨.
대배실, 소예배실 이 본당이가 있고. 우리 집 저쪽 옆에가 또 유스테플도 있습니다, 여기.
교회 건물 세 동을 청소하려면 힘에 부칠만도 하지만 매일 반복하는 이 일이 그저 감사하기만 합니다.
걸레질을 매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매일?
예, 매일 하죠.
매일 해서 그런지 걸레 물이 더럽지가 않아요.
매일 하죠.
이렇게 매일 쓸고 닦으면서도 교회에 입은 은혜를 생각하면 김 씨는 전혀 힘들지 않다고 말합니다. 중국에서 미국으로 올 길을 열어주고 미국에서 자신이 가족을 돌볼 수 있게 힘을 줬던 사람들 그리고 지금도 김 씨가 가장 역할을 해낼 수 있게 해주는 사람들이 늘 고맙습니다. 네,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들어보셨고요. 생생 라디오 매거진 이제 한 순서 남았습니다. 미국의 역사를 재미있게 드라마로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VOA 이야기 미국사 김미옥 기자가 엮었고요. 해설의 조원우, 이은경입니다.
VOA 이야기 미국사
1877년 초 공화당의 러더포드 헤이스 후보가 제19대 미 합중국 대통령에 취임했습니다.
저는 러더포드 헤이스 대통령이 약속을 지키지 못할 거라고 생각해요.
러더포드 헤이스 대통령은 대통령직은 4년 단임으로 끝낼 거라고 선언했습니다.
대통령 임기 동안 꼭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반드시 연방정부의 중대 개혁을 단행해야 합니다.
러더포드 헤이스 대통령의 취임식이 있었던 1877년 여름, 미국에서 전국적인 철도 파업이 일어났습니다.
헤이스 대통령은 즉시 연방군을 분쟁 도시에 파견했고 연방군은 폭동을 진압하고 파업을 끝내게 했습니다.
비오의 이야기 미국사 제32부 러더포드 헤이스 대통령 시대.
미국 서부의 철도 문제는 러더포드 헤이스 행정부가 맞닥뜨린 큰 문제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철도 문제는 노동 문제면서 이민 문제와도 관련이 있었습니다. 중부 태평양 철도 부설을 지원하기 위해서 수많은 중국 노동자들이 미국으로 건너왔습니다. 하지만 철도 부설이 끝난 뒤에도 철도 노동자들은 중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대로 미국에 남아있었습니다.
중국에서 온 노동자들이 철도 건설이 끝났는데도 중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대부분 캘리포니아에 정착하고 있어요. 자기 나라로 돌아가기는커녕 오히려 중국에 있는 가족들까지 미국으로 불러들여서 중국인 이민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문제는 이 사람들과 우리 미국인들이 일자리를 놓고 서로 경쟁을 벌이게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이쯤 되면 연방정부에서 무슨 수를 내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도 일자리가 없어 죽겠는데 중국 노동자들이 이렇게 낮은 임금으로 일을 하고 있으니까 이 자들 때문에 우리 임금까지 같이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의회에 강력히 요청해서 중국인 노동자들이 우리 미국 땅에 발붙이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미국의 백인 노동자들은 의회에 중국인 노동자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유권자들의 지지가 필요했던 공화당과 민주당은 중국인들의 미국 이민을 어렵게 만들 수 있는 법안을 서둘러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은 미국과 중국이 체결한 조약 가운데 하나로 두 나라 국민들이 서로 상대방 나라에 가서 살 수 있게 하는 조항을 삭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러더포드 헤이스 대통령은 이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서로 상대방 나라에 정착해서 살 수 있게 한 조약은 우리 미국이 먼저 제안한 겁니다. 우리 쪽에서 먼저 제안해서 만든 조약을 중국의 동의도 없이 우리가 일방적으로 없애버릴 수는 없습니다. 물론 저도 중국 철도 노동자들의 이민 문제에 대해서는 뭔가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상대 국가에 대한 예의를 지키면서 우리 국민을 보호할 수 있을지 논의해서 중국과 다시 한번 협상을 해보겠습니다.
러더포드 헤이스 대통령은 협상을 통해 미국으로 들어오는 중국인의 수를 제한할 수 있도록 중국의 동의를 얻어냈습니다.
앤드루 잭슨 대통령과 율리시스 그랜트 대통령 재임 시기에 의회는 대통령의 권한을 상당 부분 약화시켰습니다. 두 전직 대통령 때는 입법부와 사법부, 행정부 가운데 의회인 입법부가 가장 강력했습니다. 그 뒤를 이은 러더포드 헤이스 대통령은 재임 기간 동안 대통령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미국 헌법은 의회에서 통과된 법안을 대통령이 거부할 수 있는 거부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1800년대의 의회는 대통령의 거부권을 저지하기 위해 애썼습니다. 의회는 대통령의 거부권을 막기 위해 입법안에 부칙을 붙이는 방법을 이용했습니다. 전직 대통령들은 원하는 법안을 얻기 위해서 부칙을 받아들여야만 했는데 러더포드 헤이스 대통령은 부칙이 붙은 법안은 그 어떤 법안에도 서명하지 않았습니다.
의회가 대통령의 권한을 약화시키기 위해 사용했던 부칙 방법은 러더포드 헤이스 대통령에게는 통하지 않았습니다. 의회는 헤이스 행정부 때부터 이 방법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헤이스 대통령이 물러난 다음 의회는 또다시 아주 성공적으로 이 방법을 이용했습니다.
러더포드 헤이스 대통령은 단임하겠다고 했던 약속을 지켰습니다. 1881년 4년의 대통령 임기를 마치고 퇴임할 때 헤이스 대통령은 단임을 지켜낸 자신의 결정에 만족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 위대한 나라를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드는 데 공헌했다고 믿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국가를 위해 봉사하면서 제가 속한 당에 봉사를 했습니다. 제가 선택한 정당을 아주 강력하고 승리를 가져오는 단합된 모습으로 바꾸는 데 성공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1800년대 후반의 미국은 국가 성장의 시대였고요. 새로운 영토를 확대하는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남북 전쟁이 끝나고 사람들은 땅을 얻기 위해 서부로 몰려들었습니다. 땅을 얻기 위한 대이동은 거의 40년 동안 이어졌고요. 서부는 이제 정착민들이 완전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금광의 발견으로 캘리포니아를 향한 대이동도 시작됐습니다.
일확천금의 꿈을 안고 금광을 찾아 사람들이 서부로 몰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금을 발견한 사람은 별로 많지 않았고 대부분은 힘든 노역과 비싼 물가를 감당해야 했습니다. 돈이 다 떨어지자 금 찾는 것을 포기한 사람들은 캘리포니아에 그대로 남아 농부가 되거나 장사를 하거나 아니면 노동자가 됐습니다. 금광을 찾아 모여든 사람들 가운데 일부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금을 찾아 다녔습니다. 이들은 결국 캘리포니아와 미시시피강 사이의 황야에서 금과 은을 발견했고 일부는 네바다에서 황금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캘리포니아와 미시시피강 사이의 황야와 네바다에 이어서 아이다호, 몬태나에서도 금이 발견됐다는 소식 들으셨어요?
거기뿐 아니라 아리조나와 콜로라도, 다코타에서도 금광이 잇따라 발견됐다고 합니다.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금을 찾아다닌 사람들은 이미 벼락부자가 돼 동부로 돌아갔다고 하니까 우리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버텨야 합니다.
그래서 저도 다코타로 가려고요. 금광이 발견될 때마다 동부에서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는데 다코타는 아직 조금 덜 알려진 곳이니 사람들이 더 몰려오기 전에 어서 가서 금광을 찾아봐야겠어요.
비오의 이야기 미국사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이번 주 준비한 내용 다 전해드렸습니다. 유익한 시간 되셨길 바라고요. 오는 한 주도 알찬 기획으로 여셔야죠. 끝곡 코덜라인의 Love Will Set You Free 들어보시죠. 지금까지 저는 장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So far away from, so far away from.
Sad song that has to go on. If you're ready.